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읽읍시다. 제가 여기에서 혼자 읽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고 또 틀리기도 하고 우리 남자 성도 함께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구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전과 이후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메시지로 받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이해할 수 없으면서 또 이해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들을 혼내주고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시켜주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혹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두 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전제했죠. 일부의 리더들이 아마 그들은 부유했을 겁니다. 아주 극히 몇 가정 안 되는 부유한 가정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복음과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전하게 하는 상황. 자연스럽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헬라 사상이 유입됐고 그것에 젖어서 복음에 대해 의심하게 돼. 헬라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그래서 이 지혜로 헬라 철학의 지혜로 바울의 복음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복음이 참 어리석다, 무식하다, 너무 깊이가 얕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도전하고 있고, 이 일부의 리더,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 일부는 지혜가 있었고 선비 출신이라 하죠. 이 선비 출신은 우리 한국 번역이 좀 그렇지만 일단 부유층이에요. 부유층이고 굉장히 변론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고 오직 사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제 십자가를 타겟으로 논란거리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그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교정해줘야 되겠죠.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내용이에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 결국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한 단어 얘기하라면 십자가라고 말하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핵심을 오해하고 있으니 바울은 지금 속이 타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냥 쭉 생각고 막 편지를 써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여백에 정확하게 이 성도들이 교정할 수 있도록 또 이 생각을 고치고 올바른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모르긴 몰라도 며칠 새 걸려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바울은 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오해하고 있으니 성도들 간의 사랑, 성도의 삶, 이거는 나중 일이라니까요.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별의별 일들, 우상숭배, 이건 나중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십자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것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그리고 바르고 정확하게 날카롭게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과연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이 전한 것은, 말로 전한 것은 십자가였고 행동으로 보였던 것은 고린도 성도와 함께 애쓰고 고생하며 주야로 천막 만드는 작업을 해가며 육신은 피곤해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소망에 차가지고 그 이 사역을 1년 6개월을 감당해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실했었고 그의 행동에는 욕심이 없었고 아참이 없었고 거짓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교회가 잘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막 홍수처럼 유입되는 생각과 주장과 사상들을 막지 못하고 그것에 휘둘려 복음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상황.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고린도 교회는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그 사상에 무너지고 말고 있는 것이 지금 철저하게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크게 이 당시는 세상 사람 하면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은 뭐를 찾아요?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자, 여기서 표적과 지혜는 전부 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찾냐면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처참한 부끄러운 상황에 있는, 점령된 상황에 있는 이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극복해 주실 거라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표적인 거예요. 표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있는데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영혼은 거룩한 건데 이 영혼이 찾아서 영원한 그 이데아의 세계, 저 영원의 세계로 가게 하긴 하는 인도하는 것이 곧 지혜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자, 지혜나 표적이나 모두가 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간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 25년 쯤에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 너희들이 기다렸던 표적이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혜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의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죠. 자, 유대인들은 자 페이지 3, 집사님 3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자, 3페이지로 가서 그 전에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여기니라. 그 다음에 8장 3절. 네, 지금 사울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21장 21절 23절. 시작. 없습니까? 안 보입니까? 네. 시작. 네. 결국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아도 예수는 누굽니까?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받아 죽은 자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헬라인들의 사상에서도 지혜로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정말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형틀인 그 십자가가 구원할 수 있는 게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죽은 무력하게 죽은 그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결국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전부 다 이 예수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미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간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생각들이 물결로 파도칩니다. 지금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의 세계관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세계관.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요, 죽음이요, 심판이요. 심판은 곧 인간이 심판한 겁니다. 인간들의 옳음, 의로움, 인간의 권력의 상징. 왜? 인간이 그곳에 죽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 즉 바울 전한 복음에서 십자가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둘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고 모순인 겁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를 전할 때 이 세상 지혜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철학과 수사와 이렇게 그런 것들로 왜 복음을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십자가는 그렇게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들어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메섹에서 만난 이 바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구조를 보면은 바울이야말로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위해 죽는 자가 되고 말죠. 그 자신에게 있어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여기서도 보면 눈이 감긴 상태에서 눈이 뜬 것, 어둠에서 또 빛, 그리고 사망에서 결국은 생명,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십자가를 놓고 이쪽과 저쪽이에요. 십자가를 놓고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그 중심의 기점에 바로 십자가가 서 있어요. 이 십자가를 넘어오신 분이 여러분이고, 이 십자가를 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는데, 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오늘 이 시간 이것만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쇼를. 네. 다음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먼저 이쪽입니다. 이 어둡고 밝고, 그래서 이 어두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하늘의 지혜를 담았을까? 십자가에. 또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지금 최소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 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 바울이 전한 저 십자가를 두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물든 헬라 철학에 물든 헬라의 지혜로 보면은 저 십자가 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죠. 헬라의 철학으로 보면, 지혜로 보면 십자가가 말하는 지혜는 너무 얕고 어리석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수단이 십자가입니다. 인간 편에서. 두 번째로 인간의 강함이에요. 인간의 강함은 뭡니까? 저 십자가에 사람을 둘 수 있는 권세. 저 십자가 위에 사람을 달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로마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간의 무리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십자가를 보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수단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왜요? 바울이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막 전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낮은 지혜로 저 정도냐? 헬라 지혜로 보면 그거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높이는 수단으로 지금 십자가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바울이 십자가를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가져오느냐. 첫 번째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어리석다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무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십자가에 바울이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은 약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거기에 반해 우리 인간은 십자가에 대한 사람 생명까지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교만이죠. 저 십자가를 보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지혜를,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했고 바울은 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리석은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를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미련한 십자가가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연약한 십자가가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쯤 되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지혜, 그 다음에 지혜와 권세, 강함,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된,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인간이 어리석다는 사실이 판명돼버리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는, 자, 먼저 인간 편에서는 요약해보면 십자가는 수치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수치죠. 그리고 불의예요. 불의. 왜?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요. 왜? 죄인을 못 박아 죽였으니 자신은 의로운 거죠. 그러나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두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무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수치며 불이며 무능력. 전부 다 이 단어가 누구를 위한 단어예요? 누구를 위한 단어입니까? 수치, 불의, 무능력.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무능력. 고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똑같이 바울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치, 불의, 무능력을 이야기해요. 이제는 누구 편에서 누구를 향한 이 단어들입니까? 인간들을 향한. 인간의 수치, 인간의 불의함, 인간의 무능력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영광이고 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헬라 철학으로 자랑을 했고 영적인 어떤 스페셜한 체험으로 자랑을 했고 자신들의 신분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위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한낱 자랑거리가 못되는 수치요, 불의요, 무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이 보여준 화려한 가치, 고린도에서 말하는 지혜와 능력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돈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고 영원한 능력이고 그것은 변치 않고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가 펴서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모든 자랑할 만한 가치들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십자가를 만남으로 이미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버린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바울은 딱 경계에 있는 거예요. 수치요, 불의요, 무능력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도전으로 다메섹을 갔는데 그 다메섹 현장에서 무엇을 봐버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그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불의한 자였는가를 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경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그는 다메섹에서 자신의 그와 같은 바울은요 유대 랍비 교육을 받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는 승승장구해서 유대의 큰 리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불의를 경험합니다. 무능력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저 걸려있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봐버려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 십자가가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지혜롭고 능력 있다라고 선언하며 살았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그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가를 봐버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뒹구는 거예요. 저녁 내내 눈물을 쏟아도 이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그 수치를 본 자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몇몇 손가락에 이렇게 뽑는 절친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이가 다 달라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어린데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놀았어요. 그 생각이 늙게 됐는데 여튼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과거에 참 그렇게 사셨어요. 화려하게 사셨는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한참 후에서도 그분의 과거를 듣지 못했어요.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그분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은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목숨 무서운 줄 모르고 20대를 보내다가 결국 교도소에 가서 광주에서 이름 날린 사람이었거든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 팔에 문신 있는 거는 알아요. 맨날 더운 날에도 항상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여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간혹 한 번씩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지내다가 지난 가을에 제가 한국 나갔을 때 그분과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더 깊게. 그때서야 저에게 3시간 동안 저녁에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서 제가 물었죠. 좀 이제 얘기 좀 해달라고. 팔에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또 예수는 믿었으며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물었어요. 물었더니 두세 시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랬어. 내 이름만 되면 다 알아. 지금도 내 후배들이 꽉 잡고 있어. 이런 얘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멋있었네. 멋있었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막 눈물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우는 거 펑펑 쏟으면서 자신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 한나 이 입에 담기도조차 이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수치,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걸 자랑하겠냐? 이 추악한 나를 자랑하겠냐?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본 자만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섭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살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랑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는 그 교만한 나를 꺾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는데, 어느 날 그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막 사람들을 수천 명을 모아놓고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리가 발디딜 틈 없도록 사람이 몰려드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약속된 시간에 또 몇천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그 복음 증거를 반대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인데 그 사람이 저 무디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반대해 보려고 쪽지에다가 막 뭔가를 하나 딱 써서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스태프들에게 줍니다. 이거를 너무너무 급한 겁니다. 이거 지금 무디 목사님에게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워낙 급하다고 하니 혹 이 사람이 누군가, 무디 선생님하고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고 이 쪽지를 급하게 강단 위에 있는 무디에게 갖다 줍니다. 무디가 그 강단에서 설교를 중단하고 딱 폈니다. 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바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바보. 딱 영어로니까, 한글로는 두 글자 바보, 영어로는 한 단어죠. 이게 뭐지? 갑자기 멍해진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 맨 뒤에서 한 남자가 막 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거 내가 적었다고.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딱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유명한 목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봤는데 오늘 이 편지는 이름만 적어주고 내용을 안 적어줬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신 분은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적어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 믿는 자들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외침에는 공허함밖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그런 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아무런 가치 없다고 보는 십자가를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십자가를 선택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그 십자가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지혜로움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자들이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우리의 무지함을, 무능력함을 깨달아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살아갈 때에 늘 우리 앞에는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